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셔서 핍박자 시절에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비춰 가실 때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작정하신 바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누가는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그 부분을 많이 강조해서 기록해 두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2절 말씀 따르면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앞으로 임금들 앞에 끌려가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부르실 때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사람 맞이해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아나니아가 못합니다, 이 사람 핍박자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자 주님께서 그에게 아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처음 부름받을 때부터 권력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많이 환난도 당하겠지만 또는 그 권력 가진 임금들 앞에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였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사도들이 어떤 명분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왕들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아무리 생각해봐도 길이 없는 일이고 오히려 그 왕들과 권력자들 피해 다니면서 숨어 다녀야 될 처지인데 그들 앞에 나타나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사도행전 25장 말씀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처음부터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군중들에게 난동 중에 군인들을 도움받아서 구출되었는데 그 후에 그들의 고소로 2년 동안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에 감옥에 갇혀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를 처음 재판했던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이 재판을 끝내지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전되어 갔고 그 후에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 부임하게 되는데 그 총독도 부임하자마자 사흘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대 지도자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유대 지도자들이 이 바울에 대한 처벌을 강력하게 또 주청하게 되고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가이사라에 있으니 그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서 재판받게 해달라 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베스도 총독이 다시 가이사라에 내려가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받겠는 했을 때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게 되어서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도리어 가이사라로 내려와서 바울을 재판하는 일이 다시 진행되게 된다는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재판 과정에서 내가 만일 죽을 많은 죄를 지었으면 죽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닌데 나는 결코 그렇게 죽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으므로 나는 이 재판 거절하고 예루살렘 가서 받는 그 재판 거절하고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한다 하고 상소의 의사를 밝히게 되자 총독도 어쩔 수 없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이 상소하니까 그러면 가이사의 직접 재판에 넘긴다 하고 상소를 허락했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 줄거리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바울은 앞으로 장차 죄수의 신분이긴 하지만 가이사를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고 그 가이사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는 뜻밖의 역사가 전개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재판받으라 하는 그 일을 거절하게 된 데는 몇 가지 눈에 보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이 사람들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라고 했던 것이 정확한 재판을 위한 과정으로 생각하지 않고 3절 말씀해 보시면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 잠이었더라 했습니다. 호송하는 도중에 자기를 해칠 것이라는 생각을 바울이 미리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생각을 미리 짐작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거절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거절했던 것은 어떤 경우에도 바울이 유대인들로부터 고소당하는 것은 거짓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서 열 번 재판을 해봐도 정확한 재판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어서 거절했다고도 봅니다. 그러나 더 큰 이유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로마에 가고자 하는 그의 열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갇혀서 신음하고 있을 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잠잠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전해라. 앞으로 네가 로마도 보아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자신도 로마를 거쳐 스바나에 이르는 대전도 계획을 미리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린도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오면서 그때 기록한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보내게 되는데 자신이 로마에 도착하기 전에 로마서가 먼저 도착하기를 바라면서 그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 말미에 로마서 14장, 15장, 16장 말씀에는 계속해서 로마에 가고자 하는 그의 열정이 얼마나 큰 것이며 이 로마를 지나서 스바나에 이르는 전도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수차례 밝힙니다. 그리고 1장 로마서 1장 말씀에서도 로마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많았는데 여러 번 길이 막혔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순탄한 길을 주셔서 겨이 로마에 가고자 원한다라고 하는 그의 열망을 담아놓고 있습니다. 로마에 가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것은 로마에서 가이사 앞에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자 함이었고 그것을 통해서 로마를 복음화시켜 보고자 한 바울의 야심찬 계획이 그 마음속에 있었고 하나님께서도 그 일을 계속해서 지시하시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울은 인간적으로 갈 수 없는 로마행의 길을 상소라는 방법을 통해서 로마 정부의 호송을 받고 로마로 가는 그 방법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어이 상소를 선택했고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바울의 상소 요청에 총독도 어쩔 수 없이 상소를 허락하게 됐다는 내용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이 베스도 총독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바울을 로마로 보내면서 서류에 적을 많은 죄목들이 잘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그리빠 왕이라는 왕을 불러서 같이 심문하면서 그 상소장에 적을 수 있는 내용을 만들기 위해 애를 쓰게 되는데 이때 등장하는 사람이 아그리빠 왕이라는 사람인데 아그리빠 왕도 역시 헤롯 가문의 사람으로 헤롯 4세에 해당합니다. 역사에서는 이 사람을 가리켜서 헤롯 아그리빠 2세라고 부릅니다. 헤롯 아그리빠 1세는 사도행전 12장에서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였던 헤롯 왕이 아그리빠 1세이고 이 사람은 그 다음 세대로서 아그리빠 2세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헤롯 가문이 1, 2, 3, 4대에 걸쳐서 예수님 출생 때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역사의 중심 무대에 등장하는데 항상 진리 편에 서지 못하고 정의롭고 공정한 편에 서지 못하고 불의한 편에 가담해서 의인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종들을 고통당하게 하고 처형하는 그 일에 가담하는 것으로 등장합니다. 어느 한 가문이 한 세대에 걸쳐서 그릇된 일을 행하다가도 역사의 평가가 있고 자신들의 양심의 가책이 있으면 그 다음 세대가 되면 방향을 바꾸기도 하고 뉘우치기도 하고 하는데 이 헤롯 가문은 어떻게 된 사람들인지 1, 2, 3, 4대 대를 이어가면서 예수님 탄생 때 베들레헴의 아기들을 다 죽이더니 세례 요한을 목을 베고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이 바울을 재판하는 이 불법한 재판에 또 가담해서 이런저런 의견들을 제시하고 하는 이런 악행들을 계속하는 가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큰 하나님의 징계요 심판인지 우리가 명백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시대의 잘못된 것들을 후세에게 물려주지 말고 조상들로부터 잘못 물려받은 것들을 우리 시대에 종결시키고 해서 언제나 다음 세대에 더 선한 것이 물려질 수 있고 더 거룩한 영향력이 다음 세대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책임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아그리빠 왕 헤롯 가문의 계속적인 하나님께 대한 반역과 진리와 정의에 대한 거역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마음으로 다음 세대들을 가르치고 물려줄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될 것인지를 늘 염두에 두고 기도하는 거룩한 삶의 연습이 우리 가운데 널리 있어야 하겠습니다. 바울이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아마 젊은 시절에는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시민권 가진 자로 태어나게 하신 것부터 장차 로마에 보내서 황제에게 상소하고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 속에는 섭리가 있고 계획이 있는 법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염려하지만 우리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 속에 있음을 깨닫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삶을 겸허히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맡기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당시 황제가 유명한 네로였습니다. 그에게서 무슨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가 있겠고 정의로운 판단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로마에 갔을 때 어떤 운명이 자기를 기다릴 것이라는 것을 왜 짐작하지 못했겠습니까? 거기 상소해서 무죄 방면된다는 확신 때문에 상소하는 것 아니었습니다. 죽을 줄 알았습니다. 그 운명이 자기를 기다린다는 것을 압니다. 그 황제가 어떤 사람인지도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상소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대로 로마의 황제 앞에 서서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고 그것을 통해서 로마를 복음화시키는 일을 해보려는 사도의 거룩한 열망이었습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이 땅에서의 번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건설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중심을 가지고 오늘 또 살아가는 귀한 날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